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6일 왕 부장과의 전화회담에서 최근에 중동 국가 순방 등 미국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중동 분쟁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당사국들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4일 홍해 남부 공역에서 예멘의 시아파 무장단체 후티 반군이 자행한 민간 상선에 대한 공격을 언급하면서 이는 해양안보와 모든 나라가 준수해야 하는 국제법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날 블링컨 장관과 왕 부장이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심 사안들에 대한 진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CGTN 방송도 이날 두 장관이 중동 정세에 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왕 부장은 가자 지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두 국가 해법을 거듭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미중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의 개선과 발전을 추진할 것을 블링컨 장관에게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통치하는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불안정을 초래하는 이스라엘인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5일 성명에서 미국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공격과 팔레스타인인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포함해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안정을 해치는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폭력적 공격을 자행한 이스라엘 극단주의 정착민들에 대한 추가 조치로 이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미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서안지구 내 폭력 행위는 물론 필수 서비스와 기본 필수품에 대한 민간인의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동도 비자 발급 거부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본인은 물론 직계 가족도 비자 발급 거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양측에 서로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5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를 지원한 벨라루스 정권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 수십 곳을 무더기 제재 조치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러시아군과 관련 물자 조달에 기여한 기관 9곳과 개인 5명의 조직망을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 중 6곳을 자체 산업보안국 제재 명단에 추가했고 법무부는 미국의 민감한 군사기술을 불법 수출하려고 모의한 혐의로 이 조직망의 수장인 벨기에 출신 사업가 한스데 지테레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군사조달에 관여하는 조직망들을 밝혀내고 와해시키기 위해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에 전념할 것이며 앞으로도 이 같은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국무부는 강조했습니다. 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정권에 기여한 19개 개인과 기관도 이날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재무부는 루카셴코 대통령 일가의 재정적인 풍요와 민주사회 탄압, 벨라루스의 우크라이나 전쟁 공모 등에 기여한 11개 기관과 개인 8명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멕시코 방문길에 기자들에게 미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십억 달러 지원 요청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전쟁 패배에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스웨덴이 5일 양국 간 국방협력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팔 욘손 스웨덴 국방장관이 서명한 이 협정이 양국 간 긴밀한 안보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다자안보 활동에서 상호 협력을 촉진하며 대서양 안보를 함께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협정은 스웨덴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이전과 이후에도 차질 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이어 스웨덴은 향후 나토 가입 첫날부터 나토에 대한 안보 제공국이 될 것이며 나토는 스웨덴의 합류를 통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목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해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 정권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 3건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 심각한 인권 침해 책임자와 기관에 대한 제재를 3년 연장했습니다. 북한 지도자가 딸 주애를 계속해서 부각하는 것은 북한이 처한 어려움 속에 세습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다소 서두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한국 고위관리가 지적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북쪽 찬바람에 미세먼지는 거치지만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가끔 구름 많이 끼고 새벽까지 한남 심포와 함북 김책에 5mm 안팎의 비나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쪽은 양덕과 용현으로 동쪽은 전역으로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북한의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는 영하 7도에서 영상 11도입니다. 동해 앞바다 물결은 1에서 3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 정권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 3건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저항했지만 다른 회원국들의 의지는 단호했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는 4일 본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등을 다룬 제1위원회 결의안 3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스리랑카의 피터 모한 피에리스 유엔 총회 부의장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주제로 한 결의를 표결에 붙여 이 결의가 찬성 181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The result of the vote is as follows. In favor 181, against 1, abstentions 4.
북한은 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며 저항했지만 다른 나라들이 대거 찬성표를 행사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마저 찬성표를 던지면서 북한은 반대 입장을 밝힌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유엔 총회가 채택한 이 결의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규탄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북한이 실시한 지난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한다며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을 것을 포함해 해당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평화적 방식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면서 이를 위한 모든 노력과 대화를 환영하고 독려하며 모든 당사국들이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채택된 또 다른 북한 관련 결의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로드맵 구축 단계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초안을 작성한 이 결의는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기타 모든 현존하는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달성하겠다는 약속과 모든 회원국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의무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해 9월 9일 핵무기 사용의 제한을 낮추는 핵정책 관련 법률 개정을 발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 금지 조약 및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안전 조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앞으로도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이 결의는 찬성 148표를 얻었고 북한을 비롯해 중국, 이란, 러시아 등 7개국은 반대표를 행사한 나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핵군축 약속 이행의 가속화를 목표로 한 결의는 찬성 133, 반대 26, 기권 25표로 통과했습니다. 이 결의는 북한과 관련해 평화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에 조속히 복귀하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축과 군비 통제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지난 10월 핵과 대량 살상무기, 화학무기 등에 관한 주제별 토의를 진행해 여러 건의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앞서 김인철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지난 10월 30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 폐기 의무를 명시한 결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My delegation voted against those draft resolutions as they seriously distort the nature of the issue of the Korean Peninsula.
김 서기관은 우리 대표단은 이들 결의안 초안이 한반도 문제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한다는 점에서 반대표를 던졌다며 여러 차례 명확히 밝힌 바와 같이 한반도는 연합군사훈련과 북한에 대한 핵 위협과 협박을 일삼는 미국의 지속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인해 정세 악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총회를 최종 통과한 결의는 유엔의 공식 문건으로 등록돼 각국의 각종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강제력을 갖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유럽연합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 심각한 인권침해 책임자와 기관에 대한 제재를 3년 연장했습니다. 북한 고위관리 2명과 기관 한 곳도 포함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 북한 등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와 학대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관들에 대한 제재를 2026년 12월 8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주요 정책결정기구인 EU 이사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에 따라 67명의 개인과 20곳의 기관에 계속 제재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유럽연합의 인권제재 대상자들은 개인 50명, 기관 15곳이 더 늘어났습니다. 일시적으로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러시아 야당 인사들의 인권을 침해한 러시아 개인과 기관이 포함됐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인권 침해에 가담한 개인과 기관이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북한의 경우 2021년 3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정경택, 리영길 개인 2명과 중앙검찰소에 대한 제재가 연장됐습니다. 제재 대상은 EU 내 입국이 금지되고 영내 자산이 동결되며 EU 회원국 개인이나 기관이 제재 대상에게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EU 이사회는 이번 결정은 전 세계 인권 침해와 학대를 규탄하고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EU의 의지를 확인하고 인권이 보편적이고 불가분하며 상호 의존적이고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유는 2020년 12월 국제인권제재 체제를 채택하고 이듬해 3월 북한과 중국, 리비아, 러시아, 에리트레아, 남수단에 개인과 단체 등을 처음으로 제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유는 북한의 국가보위성이 정치적 반대와 체제 전복을 위한 해외 정보 유입, 체제와 수뇌부에 대한 모든 심각한 정치적 위협을 색출해 제압하는 북한의 억압적 보안 정책을 시행하는 대표적 기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경택은 고문과 다른 잔인한 반인륜적 또는 모멸적 처우와 처벌, 비사법적 처형과 살인, 강제실종, 자의적 체포 또는 구금, 북한에 만연된 강제노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 북한 내 심각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 안전성에 대해서는 북한을 불법적으로 탈출하는 주민들을 심문하고 처벌하는 등 억압적 치안정책을 수행하는 대표적 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회안전성은 교화국을 통해 수감자들에게 고의적 굶주림, 반인륜적 처우를 하는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 내 구금시설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앙검찰소는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에서 정치적 위법 행위자들에 대한 기소와 처벌을 담당하며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인권 제재와 별도로 북한 정권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관한 이들에 대해서도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호세프 보렐 유엔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5일 북한을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보렐 대표는 5일 연례 EU 비확산 군축회의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유럽과 세계의 안보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잔인한 침략 전쟁이 유럽 안보를 위협할 뿐 아니라 기존의 비확산과 군축 합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이어 러시아만 도전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있다며 가자 사태와 같은 지역적 갈등과 위기, 이란, 북한은 비확산 체제에 대한 훼손을 더하고 양극화를 심화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EU가 중국과는 관여하는 한편 중국의 핵무기 증강과 불투명한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자체제를 함께 보존하기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가진 국가들에게 힘을 합칠 것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는 북한 정권이 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근거로 주장하는 이 우주 조약보다 상위법이라고 앤드류 치텀 전 유엔 법무사무국 법률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미 평화연구소 글로벌 정책 수석 고문을 맡고 있는 치텀 전 보좌관은 5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우주 개발을 금지한 것은 북한이 이를 위협적 행동에 악용할 의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국제법 전문가 치텀 전 보좌관을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 이후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미국과 유엔 안보리를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우주 개발 권리는 유엔 우주조약에 명시돼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탄도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같은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를 정당한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Well, they can make the argument. I think they're wrong. I think that basically we can
북한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자들의 주장과 관련해 두 가지 논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우주조약 당사자란 점입니다. 그들은 또한 다섯 개의 우주법 조약 중 두 번째 조약으로 관할권과 통제를 명시한 등록협약의 당사국이기도 합니다. 1967년에 발효된 우주조약에 따르면 우주는 국제법상 모든 국가의 영역이며 인류를 위한 우주탐사에 국가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조약은 매우 명확하고 기초적이죠. 이는 민간이 아닌 국가가 우주를 탐사하고 궤도에 물체를 배치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광범위한 공간도 제공합니다. 따라서 2009년 우주조약 가입 이후 북한은 체제 내에서 많은 자유를 누려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우주개발 부문에서 국제관계의 다른 영역이나 국제법의 다른 영역과 다른 행동을 취해왔습니다. 등록협약에 가입했고 과거 두 번의 위성발사에 대해서도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의 등록을 요구하는 유엔 우주조약에 따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찰위성이라는 것만으로 국제규범이나 국제법 자체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찰위성의 사용은 국가가 허용하는 행위의 일부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국가들 사이의 관행입니다. 따라서 전체 맥락을 보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북한이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제재 체제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모두 무효화됩니다. 북한은 궁극적으로 유엔 협약의 회원국입니다. 유엔 회원국으로서 북한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권한에 적용을 받습니다. 저는 기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탄도미사일은 대량 살상 무기용이든 우주 궤도 발사를 위한 것이든 동일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6년 이후로 북한이 핵무기 기술과 함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재 체제가 유엔 회원국인 북한을 구속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제재 체제가 명백히 제안하고 요구하는 것은 모호하지 않으며 북한이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조약 협약국으로서 갖는 우주개발 권리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상충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어떤 국제법이 더 우선한다고 봐야 할까요?
The binding authority of the Security Council, which designates something a violation of peace and security,
안보리가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반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권한은 우주조약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리보다 우선합니다. 우주조약은 국가들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아무런 제한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의 당사국이 아니라면 핵무기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유엔 안보리가 한 국가의 행동을 공격적인 것으로 간주해 거부권 없이 9개 회원국의 표결로 그것을 위협으로 간주한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상위 규정은 없습니다. 안보리는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행사 없이 만장일치로 대북결의를 채택했고 2017년에는 이를 강화했습니다. 국가는 자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는 하나의 주권을 갖고 있죠. 그러나 안보리에 관한 유엔 헌장 7장은 안보리가 그런 국가의 권리를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게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지만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는 실증주의 법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법적 해석에서 논란의 소지는 없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했지만 위성 발사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의 위반이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I don't think so. I mean, I think they're God bless them for doing all they can. I think it's very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술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우주 탐사에 쓰이는 기술은 똑같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의 견해가 있었고 안보리 이사국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는 법률 분석의 기본 원칙인 평이한 언어에 근거해 판단합니다. 북한은 최초 제재의 목적이 대량 살상 무기 실험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읽은 결의의 탄도미사일 기술에 대한 문구를 보면 그것은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동일한 기술과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역량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구 하나가 있고 없고는 법률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의의 문구를 좀 더 명확히 해 논란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요.
I think they could. I mean, I think that they could make the resolution more clear to be a
결의를 좀 더 명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대북 결의에서 언급된 내용을 읽어보면 명확한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과거 위성 발사에 대한 우려를 포함시킨 맥락을 제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안보리가 지난해 추가 제재를 통과시키려고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미국과 유럽, 영국, 프랑스 사이의 교착 상황으로 인해 안보리 통과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결의 문구를 더 명확히 수정해도 나쁘지 않겠지만 큰 맥락에서 볼 때 현재 북한의 위성 발사가 제재에 의해 금지된다는 해석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지난 2016년 유엔 결의 2270호는 당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동의해 채택됐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위성 개발에 대한 제재에 가장 가까운 동맹인 두 나라가 동참했다는 사실이 북한의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 think that the 2016 votes and the previous votes where there was no veto, even if they had abstained.
2016년 결의뿐 아니라 그 이전 채택된 결의에서도 기권을 했을지언정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대국들이 이 제도에 만장일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부터 전체 체제가 계속 강화됐고 2016년 이후부터 한동안 견고하게 이행됐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연일 미국과 한국을 이중 기준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위성을 발사하고 우주 개발을 하면서 왜 자신들은 안 되느냐는 주장인데요. 이중 기준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 are double standards.
국제사회 현실에서는 이중잣대가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국제 평화와 안보의 기본 구조의 일부로서 이중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전체 대북 제재의 근간이 되는 핵 비확산 체제 자체가 사실상 이중 기준입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191개 나라, 전 세계 대다수는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이중 기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960년대부터 일부 국가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데 동의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국제조약의 핵 비확산 규범이 허용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것도 이중 기준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다른 국가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요?
That's true. I mean, that's absolutely what I said before about the
국제사회가 정찰위성의 사용을 현대 국가 기술의 일반적인 도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든지 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죠. 표적 암살에 사용하거나 다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그것을 돕는 데 사용한다면 말입니다. 지금 북한의 정찰위성 기술의 경우 가장 큰 우려는 바로 북한 스스로가 밝힌 대로 침략 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핵 전쟁을 위협하고 미국과 다른 국가에 대한 공격과 위협을 위해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북한이 기술을 보유하고 궁극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국제 규범이나 국제법에 대한 또 다른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평범한 칼이 범죄자에 의해 사용되는 것처럼 범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무시하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위성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 탄도미사일 시험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엔 무대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제재 위반을 막을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They can strengthen enforcement of the existing sanctions regime as a first line of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기존 제재 체제의 집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제재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천여 개가 넘는 기관과 개인이 제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또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등 제재 체제 위반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보고와 조사도 계속되고 있죠. 무역 금수 조치와 기타 금융 제재도 수반됩니다. 인도주의적 목적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제재 체제의 집행을 확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자금 조달과 수입을 계속 허용하는 단체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첫 번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유엔 차원을 넘어 미국과 한국 등의 양자적 억지 전략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유엔의 관점에서 볼 때 회원국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의 석탄 수출 금지 제재에 대한 우회를 막기 위해 더 나은 정책과 집행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정부의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실제 어떻게 제재를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제재는 집행에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불량 국가들이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분열되면서 합의는 점점 더 줄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들이 제재를 위반하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시리아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죠. 모든 곳에서 나타나는 문제지만 제재 이행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앤드류 치텀 전 유엔 법무사무국 법률보좌관으로부터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정당성과 이중 기준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과 평가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상진 기자였습니다. 김영호 한국통일부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습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김 장관은 6일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의 딸 주혜가 공식석상에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데 대해 딸을 지속해서 부각하는 것은 북한이 처한 어려움 속 세습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다소 서두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외공간 연쇄 철수, 만성적인 식량난, 탈북민 증가 등 북한이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북한이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비무장지대 GP 복원과 판문점 무장화 등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것은 이러한 내부적 어려움을 외부로 돌리고자 하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이 한국의 자위적 조치에 대해서 억지 주장을 하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추가적인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북한 라진항에 또다시 대형 선박이 정박했습니다. 석 달 사이에 20번째 선박인데 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운송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라진항에서 또다시 대형 선박 정박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라진항에 중국 전용 부두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5일 위성사진에는 부두에 밀착한 길이 110m 선박이 보입니다.
전날인 4일 위성사진에선 부두가 텅 비어있던 점으로 볼 때 4일 위성사진 촬영 시점 이후 혹은 5일 정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두에는 컨테이너로 추정되는 파란색 물체가 약 150m 길이로 쌓여 있습니다. 바로 옆 북한 전용 부두에선 선박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3일까지 비어있던 부두 야적장에 파란색 물체, 즉 컨테이너가 놓여 조만간 또 다른 선박이 이를 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진항에는 총 3개의 부두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북쪽에 있는 부두는 중국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고 가운데와 남쪽의 부두는 각각 북한과 러시아 전용으로 알려졌습니다. BOE는 백악관이 라진항을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이후 북한과 중국 전용 부두에 지난 8월 말부터 최근까지 모두 19척의 선박이 출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발견된 선박까지 더하면 지난 3개월여 동안 라진항에서 발견된 대형 선박은 모두 20척으로 늘어납니다. 앞서 백악관은 북러 무기거래 의혹을 제기할 당시 북한에서 무기를 선적한 선박이 러시아 선적의 앙가라호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길이 약 125m인 앙가라호는 약 600개의 컨테이너를 선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진항을 출입한 화물선이 대부분 앙가라호와 유사한 크기인 점으로 볼 때 이들 선박이 지난 19차례의 운항 동안 최대 11,400개의 컨테이너를 실어 날랐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라진항에서 선박과 컨테이너가 지속적으로 포착된다는 BOE의 이메일 질의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확대는 영내 안정과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에 대응해 우리는 동맹 파트너와 함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우리는 현재 제재를 집행하고 적절한 경우 북한과 러시아 간 이러한 무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이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지난달 16일 유엔총회 제1변의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는 존엄 높은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허위 정보 캠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In addition, we categorically reject the U.S. allegation of the alleged DPRK Russia arms dealings.
러시아도 1위원회 회의에서 북러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국제사회 지적에 대해 우리는 러시아와 북러 사이의 양자관계 발전과 관련한 미국과 그 동맹국의 추측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재아입니다.
미한일 3국의 전문가들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협력 방안들을 구체화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각국의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윌슨 센터의 마크 그린 대표는 5일 3국 지도자들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전례 없는 정상회의를 개최했다면서 이는 향후 수년간 3국 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 탄자니아 대사와 사산 하원 의원을 역임한 그린 대표는 이날 미한일 3국 관계를 주제로 윌슨 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협력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Leaders of these three countries hosted an unprecedented trilateral summit at Camp David. It was aimed at initiating new platforms that can empower strength.
그린 대표는 이어 이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만남과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일시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되며 좀 더 흥미진진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밝히는 빛나는 촛불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3국이 협력함으로써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3국 협력은 3국 모두의 이익이 될 뿐 아니라 동남아, 전 세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멕시코, 필리핀 등 대사와 미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역임한 존 네그로폰테 전 국가정보국장은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대해 정말 큰 진전이라며 단순히 3국 협력의 점진적인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큰 진전이 있었고 다양한 분야에서 3국 간 공동협력에 대한 큰 포부를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그로폰테 전 국장은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경제협력 증진은 단기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며 수십 년 전과 달리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새롭고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statement today, the joint statement, and it really is an extraordinary document, and it really is a big reach. This is not just.
기니치로 사사의 전 주미 일본 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삼국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계 속에서 미제의 바다를 함께 항해할 수 있도록 삼국 관계를 심화시키고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불확실성과 불안으로 가득 찬 세계,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우리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제도화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of all these findings is that we need to deepen and institutionalize our trilateral relations so our three countries.
사사의 전 대사는 특히 정권 교체로 각국 간 협력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사사의 전 대사는 우리는 정치적 리더십의 교체를 통해 너무나 많은 기회와 주도권을 잃어버린 것을 목도해 왔다면서 악화하는 안보 환경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아시아의 극도로 도전적인 안보 환경에 직면한 뜻을 같이 하는 우리 3국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면서 자유와 민주, 원칙을 대표하는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3국이 평화를 위한 의제를 설정하는 데 큰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이 중국의 부상에 따른 문제들을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e have seen so much momentum lost and so many initiatives set aside through changes in political leadership.
김성환 전 한국 외교장관은 3국 간 협력이 3국의 이익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이익과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또 3국 협력이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규칙에 기반한 질서라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관행을 옹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3국 협력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다음 회의에서 우리가 참여해 합의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실무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strongly believe that cooperation among our three countries would benefit not only the interests of the three countries, but the interests and cooperation of the Indo-Pacific.
김 전 장관은 사사의 대사도 지적했듯 우리는 과거 합의한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을 경험했다며 국내 정치 상황이 바뀌거나 양국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래서 국내 정치 상황 변화와 관련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이 예정돼 있어 각국의 국내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이미 합의했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은 그러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3국 협력 사무국을 빠른 시일 내에 설립해서 3국 협력을 조율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As Ambassador Sasai also pointed out, in the past, we experienced that the agreed system didn't work so well when there is a change in the domestic.
전문가들은 3국이 경제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민간 기업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공급망은 민간 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3국 정부가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조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인권 책임규명 증진 방안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수렴된 의견은 내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엘리자벳 살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진전시킬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살먼 보고관이 내년 3월에 열릴 55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정기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별보고관은 차기 보고서에서 반인도 범죄를 포함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조치의 진전 상황과 책임규명을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인권기구에 따르면 살먼 보고관은 유엔 회원국, 시민사회단체, 피해자, 생존자, 이해관계자들에게 세 가지 공통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발생한 반인도적 범죄 등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증진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조처를 했는지, 추후 책임 규명 증진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어떤 권고가 책임 규명 조치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의견서 제출 마감 시한은 이달 29일입니다. 살먼 특별보고관은 앞서 지난 10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메커니즘을 위한 경로를 논의하고 개발하며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사법적, 비사법적 책임규명 노력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은 지난달 VOA에 보낸 입장문에서 COI 보고서의 세부 사항이 잊히거나 무시될 위험이 있다며 우리가 제시한 보고서의 많은 권고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최대한 많은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2014년 COI 보고서는 UN의 북한인권 침해 조사와 임무는 특히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규명 임무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북한 억류 피해자 케네스 베 씨가 북한의 피소 사실을 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한에 소장을 전달할 방법을 찾지 못했던 배 씨 측에 재판부가 소셜미디어 X 등을 통한 방법을 제안한 것입니다. 함재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네스 배 씨의 대북 소송을 담당한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4일 배 씨 측에게 이례적인 주문을 했습니다. 원고인 배 씨 측이 내년 1월 4일까지 대체 송달 방식을 이용해 북한의 소송 내용을 고지하라고 한 것입니다. 재판부가 의미하는 대체 송달 방식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직접 소장을 보내는 것과 소셜미디어 X의 북한 계정에 소송 내용을 고지하는 것 등 두 가지입니다. 이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 측이 최근 이용한 방식으로 재판부가 이들 피해자의 사례를 설명하며 배 씨 측도 동일한 방법을 통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앞서 북한에서 훈련을 받은 일본 적군파 요원의 테러 사건으로 사망한 카르멘 크레스포 마티네즈 등의 상속인 그리고 부상자와 가족 등 131명은 지난해 5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평양에 북한 외교당국에 소장을 전달하는 데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지난 8월 뉴욕에 있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로 소장을 송달하게 해달라고 요청해 재판부로부터 이를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우편물이 반송되자 피해자 측은 법원으로부터 X를 통한 고지 방식을 허가받았고 지난 10월 실제로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공식 X계정에 소송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당시 피해자 측 변호인이 고지한 문건에는 60일 이내 소장에 대한 답변을 송부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문건은 답변이 없을 경우 궐석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 문건을 자신의 X에 올린 뒤 이 게시물에 우리민족끼리 계정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북한 측이 해당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케네스 배 씨의 재판부는 배 씨 측이 동일한 방식을 통해 소송을 다음 단계로 진전시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사실상 소장 전달에 난항을 겪던 케네스 배 씨 측이 재판부의 이 같은 이례적인 주문을 통해 북한의 소송 사실을 고지할 수 있는 길을 안내받은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과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 등은 소송 제기 후 국제 우편 서비스인 DHL을 통해 소장과 판결문 등을 북한 외무성으로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DHL이 2020년부터 유엔이 아니거나 외교 목적이 아닌 우편물에 대한 북한 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대북 소송인 등은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X를 통해 북한의 피소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되면서 북한을 고소한 다른 미국인들도 같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일본 적군파 피해자와 케네스 배 씨 외에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납북 사망자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부인 등 유족과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유족, 가족 등 116명 등입니다.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을 근거로 북한과 같은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북한 정권이 최근 전국 어머니 대회를 개최한 것은 가정부터 체제 유지를 위한 기강을 잡겠다는 의도라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3일부터 이틀간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가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또 5일엔 김 위원장이 선정한 선물을 대회 참가자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회 첫날 개회사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어머니들의 힘이 요구되는 일들이 많다며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 혁명의 대를 이어나가는 문제도 그렇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인 문제들을 일소하고 가정의 화목과 사회의 단합을 도모하는 문제 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산주의적 미덕과 미풍이 지배적 풍조로 되게 하는 문제, 그리고 출생률 감소를 막고 어린이 보육 교양을 잘하는 문제도 있다고 꼽았습니다. 4.1 폐막 연설에도 나선 김 위원장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라면 자식들을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 속에서 의식적으로 단련시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공산주의자로 되지 않고선 아들, 딸들을 공산주의자로 키울 수 없으며 가정을 혁명화할 수 없다고 체제 결속을 위한 어머니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1961년 11월 제1차 어머니 대회를 시작으로 1998년 2차, 2005년 3차, 2012년 4차 대회를 가졌고 이번 5차 대회는 11년 만에 열린 겁니다. 4차 대회 때 기념 촬영에 그쳤던 김 위원장이 이번에 이틀 연속 참가해 개회사와 폐막 연설을 한 것은 이례적인 행보입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가정에서부터 체제 유지를 위한 기강을 잡는 한편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여성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 내부에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이른바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이달 말로 예고된 제8기, 제9차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앞두고 내부 결속과 사회 통제 분위기를 다잡으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앞두고 결속이나 사회적 통제를 가정 단위로 끌어내려서 최대한 사회적 내부 단속을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은 김 위원장이 어머니라는 상징성을 동원해 자신의 애민 지도자상을 강화하는 한편 자라나는 세대의 사상 이완을 막기 위해 어머니들의 사상 무장을 강조한 대회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이번 대회는 수령 우상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2020년부터 주력하고 있는 사회주의, 전체주의 체제 강화 차원에서 북한이라는 사회주의 대가정의 정점에 김 위원장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행사였다는 게 김 박사의 분석입니다.
수령 우상화의 대표적인 계기가 이번 어머니 대회가 됐습니다. 전체주의 북한 사회구조의 정점에 김정은이 이제 수령 어버이를 이제 받들어 모신다는 이게 이번 어머니 대회 키워드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직접 출생률 감소를 언급한 대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출생률 감소를 언급한 것은 이번 어머니 대회가 처음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이 발언에 대해 북한에서 저출산 현상이 진행 중임을 암시한다며 특히 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 문제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여성 경제학자인 김영희 하나재단 대외협력실장은 북한 여성들의 저출산 문제는 만성적인 경제난과 맞물린 해묵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특히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이 문제가 부각됐고 북한 당국이 아이를 3명 이상 낳는 여성에게 모성 영웅 칭호를 부여하는 출산 장려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죠. 돈이 없으니까. 결혼해서 애 하나 낳으면 3명이 어떻게 먹고 살 거 가냐. 이러니까 결혼 못하죠. 그 다음에 또 결혼해봐야 옛날같이 무상치료 무료교육이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죠. 그러니 김정은으로서도 여기저기에서 지금 노동력이 소요가 되고 막 이런데 군대 보내려도 아마 사람이 없을걸요. 이제부터는.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북한 합계 출산율은 2014년 1.885명에서 올해 1.790명으로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홍민 박사는 북한 출산율은 통상 출산율이 높은 개발도상국과 달리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돼 노동력 감소로 이어질 경우 북한 경제 미래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홍 박사는 또 출생률 감소는 미한일 등 주변국들과의 대립 격화로 북한의 안보 환경이 나빠지는 가운데 사병 징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김 위원장에게 이 문제가 통치 차원의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거에 따르는 외부의 위협 요인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 주변국들의 경계와 제재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인구 부분이 직관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아마 그런 위협인식을 상당 부분 갖고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대회가 북한 내 어머니와 여성 역할을 강조해 김 위원장의 딸 주혜를 띄우려는 의도도 있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그 부분도 유의해서 보고 있다면서도 이번에 나온 메시지로 그렇게까지 평가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입니다. 한반도를 뒤덮었던 미세먼지는 북쪽의 찬 공기가 밀어냈습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새벽까지 함남 신포와 함북 김책 지역에 5mm 안팎의 비나 1에서 5cm 정도의 눈을 내리겠습니다. 서쪽은 양덕과 용현 쪽으로 바람이 많이 불겠고 동쪽은 전역으로 특히 오전에 원산과 장전, 청진 쪽 바람이 매우 강합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는 영하 7도에서 영상 11도 사이입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 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구름 많거나 흐리고 남포만 오후에 맑아집니다. 양덕에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영하 6도, 낮 최고 8도. 신의주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6도입니다. 황해남북도는 맑습니다. 용현에 종일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개성의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10도. 사리원도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10도입니다. 자강도 대체로 구름 많거나 종일 흐립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14도, 낮 최고 영상 1도. 강계는 아침 최저 영하 11도, 낮 최고 영상 1도입니다. 강원도 대체로 맑겠고 평강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원산과 장전은 오전에 매우 강한 찬바람이 불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는 0도, 낮 최고 10도. 평강은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5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신포와 김책은 새벽까지 비나 눈 내리다가 맑아지겠고 장진과 함북은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10도. 청진은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6도입니다. 양강도도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삼지연과 희산은 막다가 구름 많아지고 김영권은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희산의 아침 최저 영하 18도, 낮 최고 영하 1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19도, 낮 최고 영하 7도입니다. 동해상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내리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3m, 먼바다 4m까지 일겠고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0.5에서 2m, 먼바다 2m까지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분쟁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6일 왕 부장과의 전화회담에서 최근에 중동 국가 순방 등 미국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중동 분쟁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당사국들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4일 홍해 남부 공역에서 예멘의 시아파 무장단체 후티 반군이 저행한 민간 상선에 대한 공격을 언급하며 이는 해양안보와 모든 나라가 준수해야 하는 국제법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날 블링컨 장관과 왕 부장이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핵심 사안들에 대한 진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CGTN 방송도 이날 두 장관이 중동 정세에 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왕 부장은 가자 지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두 국가 해법을 거듭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미중 관계에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의 개선과 발전을 추진할 것을 블링컨 장관에게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는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불안정을 초래하는 이스라엘인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5일 성명에서 미국은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안정을 해치는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폭력적 공격을 저행한 이스라엘 극단주의 정착민들에 대한 추가 조치로 이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미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서안지구 내 폭력 행위는 물론 필수 서비스와 기본 필수품에 대한 민간인의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동도 비자 발급 거부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본인은 물론 직계가족도 비자 발급 거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양측에 서로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5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를 지원한 벨라루스 정권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 수십 곳을 무더기 제재 조치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러시아군과 관련 물자 조달에 기여한 기관 9곳과 개인 5명의 조직망을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 중 6곳을 자체 산업보안국 제재 명단에 추가했고 법무부는 미국의 민감한 군사기술을 불법 수출하려고 모의한 혐의로 이 조직망의 수장인 벨기에 출신 사업가 한스데 지테레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군사 조달에 관여하는 조직망들을 밝혀내고 와해시키기 위해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에 전념할 것이며 앞으로 이 같은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국무부는 강조했습니다. 또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 정권에 기여한 19개 개인과 기관도 이날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재무부는 루카센코 대통령 일가의 재정적인 풍요와 민주사회 탄압, 벨라루스의 우크라이나 전쟁 공모 등에 기여한 11개 기관과 개인 8명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니 젤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멕시코 방문길에 기자들에게 미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십억 달러 지원 요청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전쟁 패배에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스웨덴이 5일 양국 간 국방협력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팔륜손 스웨덴 국방장관이 서명한 이 협정이 양국 간 긴밀한 안보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다자안보 활동에서 상호협력을 촉진하며 대서양 안보를 함께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협정은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 이전과 이후에도 차질 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이어 스웨덴은 향후 나토 가입 첫날부터 나토에 대한 안보 제공국이 될 것이며 나토는 스웨덴의 합류를 통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국방협력협정을 통해 미군 병력의 법적 지위와 배치 지역에 대한 접근, 군용 물자의 사전 배치 등 스웨덴 내 미군 운용을 위한 조건들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립급 지위를 유지해왔던 스웨덴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